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하고자 또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충분히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주의 주시는 걸 말씀으로 알고 적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이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구원받았으나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난하고 또 시험받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참으라고 또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6절 7절에 보시면 또 이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온갖 종력의 행실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교회 이름도 뭐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기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7박 8일 동안 시베리아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9,288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이 기차가 이 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이지 않습니까? 엔진. 이 엔진이 사랑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이 기차가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부산부터 평양까지도 또 저 위에 신의주부터 해서 중국까지 저 유럽까지 이어질 텐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기차고 이 기차의 가장 핵심인 것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이제 엔진. 그러니까 기차의 핵심이 엔진인데 이 엔진을 사랑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사랑과 긍휼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기차에 뭐 짐도 싣고 또 기차를 타고 가면서 경치도 보고 쉬기도 하고 기차가 이제 이렇게 있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그 힘을 기차의 힘이 되는 엔진이 되는 게 사랑인데, 근데 반드시 이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 레일이 철길이 철로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레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하는 이 레일이 있는 곳에 곧 사랑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이 레일이 없이 다니면 많은 피해를 입히죠. 그 사랑만을 강조해서 막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꼭 그 레일에 해당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이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뒤에도 보면 이제 말씀 속에서 시편에 보면 거룩함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거룩함이 아름다움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14절부터 22절까지 보실 터인데, 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우리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시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낸 것이면, 유언이라는 게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유언을 베드로가 유언 같은 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새겨보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순종하는 너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 사욕으로 뭐 한자를 풀이하면 사사로운 욕심이지만, 이 사욕이라는 게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도 이방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베드로 당시에 그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뭐 많은 뭐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음행과 술 취하기, 거짓말, 헛된 말, 비방, 소문 퍼뜨리기, 파당을 짓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런 많은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그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을 헌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것이 헌담을 퍼뜨리는 자기 자신도 죽고, 또 헌담을 그 반대하지도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죽이고, 또 헌담을 하는 그 대상자도 죽인다. 이렇게 해서 헌담은 살인보다 위험하고 험담으로 통해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탈무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탈무드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중에서 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좀 생뚱맞은데, 이렇게 탈무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라는 내용이 험담, 그러니까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뭐 많은 어떤 육신의 정욕의 종류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했을 때 그런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을 세상의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이전에 쫓던 그런 것들을 본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른 버전에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사랑이 그 러브라고 하는 사랑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랑은 체리티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육신적인 그런 친구적인 그런 사랑들만 계속 이렇게 언급되어져서 이렇게 거룩함과 거리가 먼 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근본 속성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육신적인 사랑, 어떤 인간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상식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거룩함은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름다움. 그래서 교회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어졌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옷 매무새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반대된달까 아니면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좀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랑으로 덮고 또 사랑으로 또 용납하고 제가 아는 어느 단체처럼 모든 것을 아가페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고 갖춰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문화나 나라를 불문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이나 말과 행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어떤 거룩한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안팎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필요하죠. 또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곧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때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뭐 부패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과학은 발전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뭐 그 동성애 부부라든지 얼마나 많은 부패하고 타락된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이렇게 뒷장에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베드로 이 시대 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17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이어서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 이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뭐 이 외모에 대한 부분이 appearance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person이라고 해서 인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이렇게 외모라는 게 그 겉으로 보여지는 미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위, 그러니까 직책, 또 뭐 부자나 가난한 거, 또 이렇게 학식, 권세, 그 사람이 쌓았던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여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 부분을 로마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로마서 2장 6절과 7절만 보시면 8절까지 보시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부분이 자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지만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 학식적인 거나 지위나 업적이나 권세들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당사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17절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아버지라 부른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주님 아버지라 말을 많이 해도 성령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특권이고 또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복된 어떤 그 호칭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친밀함이 없으면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를 두고 매일 아버지라 글쎄요. 저는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부를 일도 없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존재 자체가 제한테 이제 물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셔서 매일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분만의 어떤 아버지 당신만의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삶이 계셔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불렀어요. 부를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아버지란 부분을 뭐 이제 통성기도할 때는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저를 아시고 또 저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보면은 엄청난 신약에서만이 성도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죠. 이 아버지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라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잠깐 있는다는 거죠. 이 나그네라는 게. 인생이 길어야 70, 80이고 과학이 발달해서 100년, 120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두고 보면 그게 잠시인데 이 잠시 사는 여기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이 지내란 말이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부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18절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성화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행위로 행실로서 구원이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지만 이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신앙의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란 말 아시죠? 구속. 구속은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거든요. 범죄자가 구속됐다. 그 구속하고는 다르죠.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고 아니면 내 종으로 삼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구속인데 이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먼저는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게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사모니즘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들 헛된 어떤 생활 방식이고 헛된 것들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천주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잘못된 어떤 망령된 행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이 행시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한다든지 또 목사를 또 제사장의 어떤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참 버려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은이나 금이 금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보배라는 말이 우리 이제 이름에도 사람에게 자녀들의 이름에도 보배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배라는 것이 영어로면 precious라고 하는데 이게 보배로운 피하면 precious blood 이렇게 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데 이 보배라는 뜻이 아주 희귀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보석도 이제 영어로 하면 precious stone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하고 너무나 이 귀중한 것이 그 이 희귀하고 귀중한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아이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이 생명 같은 이 피, 이 예수님의 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규례에 보면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의 그 내용을 보면 12장에 보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택해서 이제 한 3일 정도 1월 14일까지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1월 14일에 죽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묻혀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 문기둥이나 임방 이런 데 바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파멸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고 그 없는 집은 장자가 죽는 그런 우리 출애굽기의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라고 하는데 신약은 실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입성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14일 동안, 그러니까 14일 기간 동안 아니고 1월 10일부터 14일간, 그러니까 3일 정도, 4월 정도 밖에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죠. 증거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4일 날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2장의 이 시간적인 이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또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취되는 구약과 신약에 성취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많은 성취되어지는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그 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어서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말세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세는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때가 찼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때가 충만할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세상 끝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 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돌아가시고 그 영광을 이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아니면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휴거하시든 재림의 때가 있으시든 천국에 갈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다시 살신다는 그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어떤 재림과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때 이 땅에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이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언의 말씀처럼 또 유언의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를 볼 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거룩함을 촉구하고 또 거룩한 자로 살아라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 낙원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아침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저희들이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으로 이 땅에서 드문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과 정욕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소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당세복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 위에와 14개의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와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